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안데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취지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스가랴서입니다. 그런 서지요. 그런 책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환상을 보게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중심 내용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다. 그런 예루살렘, 하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들로 하여금 이러한 회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결국 그곳에 거주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그들이 경험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과연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에서 정말 종살이 하면서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학대와 시련과 또한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지만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부흥과 그 다음에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상실했던 것을 다시 되찾는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암시해 주십니다. 그런 환상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한 사람, 그 천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뭐 이렇게 측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측량하냐? 이스라엘을 측량합니다. 지금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라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 도성이 어떤 곳인지를 측량하게 했어요. 1절에도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기로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여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왜 예루살렘을 측량할까요?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어버렸는지 이제 어떤 다른 곳인지 예전에 자기들이 살던 곳하고 완전히 다른 그러한 곳이 되었던 것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먼저 나갔던 천사에게 말하는데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가축이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너무나 사람도 가축이 많은 이런 풍요하고 이렇게 큰 성읍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이게 좋아요. 근데 사람과 가축이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어떤 성곽이 어떤 그 성곽이라는 것은 성 주위에 있는 어떤 그 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곽. 그래서 성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이것이 이 지역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할 수 있는 성곽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과 짐승이 너무나 많고 풍요해지고 이렇게 굉장히 큰 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광 없이 성읍이 될 정도로 이렇게 커지고 풍성하고 부요해지고 이러한 도시가 될 것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스가랴입니다. 우리가 1장 17절에서도 어제도 우리가 봤죠.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전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렇게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실현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게 돼서 결국은 성곽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요한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성한 풍요한 성읍이 되었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러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렇게 구분할 수 없는 성곽이 될 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이 내가 불러 불에 타는 이 불로 둘러싼 파이어죠. 불로 둘러싼 성곽이 자신이 친이 되어서 그곳에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벽이 된다, 담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새 예루살렘에 둘러싸여 있는 성곽이 된다, 이 담이 된다, 이 월이 된다,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지켜준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성곽이 돼서 지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불로 둘러싸는 성곽, 놀라운 말이죠. 그냥 성곽이 아니라 불로 둘러싸는 성곽이 되어서, 이 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 성곽, 이 불 자체가 사실 임재와 보호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불기둥, 이 구름기둥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리드하시고 인도하세요. 갈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그들의 앞날을,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디렉션 따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와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친히 내가 불로 성곽이 된다는 거죠. 이 불의 상징은 하나님만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임재해서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불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 인도, 보호, 지키신다. 이런 말들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죠. 그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그 거주민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거주민들을 이 성곽으로서 이제 지켜보호해서 아무도 들어오거나 침입하거나 침략하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망하고 멸망이 되고 침략을 받았죠. 바벨론 뿐만 아니라 뭐 아수르라든지 주변의 국가들에서 시련과 아주 핍박을 받고 이제 나라가 침공을 받는 그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자신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가지고 지켜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드러내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는 것이 임재, 하나님 보호하신다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하면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상이, 이 사실이 사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타이틀로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처음 되어진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것이 계속 보여집니다. 민수기에서도 그 모든 민수기 할 때도 보면은 그 중앙에 가장 그 뭡니까, 천막을, 그 텐트를, 회막을 지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고 움직이고 가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운데, 정 가운데 있는 임재하시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항상 보여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셔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는 이 사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그 아무도,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이 불로 임한다는 거 보세요. 누가 감히 이 불이 있는데 그 성 주변에 불이 있는데 누가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정말 이 새 예루살렘은 예전에 그런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은 신약 성경을 말해주는 것이고 앞으로 올 도래할 영원한 천국을 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거주하는 그런 새 예루살렘, 우리가 다 새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된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새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불과 같은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보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이렇게 침략할 수 없다. 우리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해할 수 없도록 이렇게 불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 같은 보호하심이 믿는 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까? 성령으로 인쳐서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결코 우리가 얻은 이 생명과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정말 그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영광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삶이 구체적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또한 부연 설명이 되어집니다. 7절에는 지금 그 당시에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중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오라, 피할지어다. 그곳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오라, come, Zion, escape. 지금 와서 피하라. 그곳을 이제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지켜보여 주시느냐, 바로 8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에 보내셨나니.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에 보내셔서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게 해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징계를 받아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회복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 나라로 보내셨어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던 것이고 단순히 그렇게 징계받아서 여러 나라의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를 범하는 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자는 사실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바로 여러 나라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징계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하고 힘들게 하는 그 자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하고 고통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터치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게 생각해서 그 백성들을 해하고 그렇게 범하는 자들은 침략하고 그 정말 징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자들은 결국 나중에는 자기를 섬겼던 그런 종들에 의해서 노략거리가 되는 그런 비참한 나라의 그런 징계를 다시 받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정말 고통 속에서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들의 하여금 그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고통과 시련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시련을 줬던 바벨론도 결국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노략거리라고 생각했던 자기들을 섬기던 그런 종들에 의해서 바벨론도 또 다시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되고 결국 자기들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략거리가 된다. 그냥 자기다 바벨론도 망하게 된다. 너희들 결국 하나님의 자녀였던 예루살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범하고 그들을 결국 노예 삶아서 노략거리로 삼았던 너희들도 똑같이 결국 다른 자들에 의해서, 다른 너희들을 섬겼던 그런 종들에 의해서 너희들도 결국 노략거리가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백성들을 쉽게 생각하고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먼 곳으로 바벨론으로 보낸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징계를 통해서, 그런 아픔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련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결국 하나님이 그 눈동자와 같이 또한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과 고통받을 때 결국 그들을 결국 이끌어내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결국 성곽 없는 그런 성읍 같은 데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시는 풍성함과 부유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고 멀리 바벨론으로 보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계획 가운데 그 백성들을 바로 그 먼 곳으로 보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10절에는 이렇게 장래 그들이 회복되어질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이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서 머물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받을 때 노래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그들이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지킴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참된 구원과 그 회복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도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또한 11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뻐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 많은 열방의 족속들이 여호와께 속하게 된다. 그래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중에 우리 한국 민족도 있고 미국 민족, 미국 사람, 뭐 영국 사람, 독일 사람, 뭐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뭐 남미 사람, 어느 나라든지 누구든지 모든 열방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여기서 내 백성이 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사랑과 계획과 구원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시온의 딸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그 구원을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 우리 가운데서 머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오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끄시고 보호해주시고 정말 불과 같은 성곽이 되어서 지켜 보호해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로 그 우리를 범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범하지 못하도록 마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세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어 놀며 찬양하며 기쁨이 가득 차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받아야 할 그런 기쁨의 삶이요 회복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백성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우리 주위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그런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또한 가지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주님 안에서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